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 같이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들 같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너희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낭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을 받으라. 너희는 시편들과 찬송들과 영적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너희는 서로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그 초기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그 교회 편지를 쓰라고 하셨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선가 식어버렸다고 지적을 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에야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쓴 사도 요한도 이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쓰게 하셔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교회 멤버들 간의 삶이 또 그들의 개개인들이 사회에서나 가족 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여러 교회 편지를 많이 쓰셨지만 이 교회에 관해서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마음이 울컥하여서 두 번이나 중간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도 줄에 있습니다. 오늘 5장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읽어볼 때에 너희들이 한때는 어둠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의 빛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한때는 어둠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빛이다. 그렇게 하고 15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그 교회도 어둠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15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같이 즉 어둠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과 살 말고 지혜로운 자들같이 세월을 아끼라. 제가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셨거든요. 명령이지 않습니까? 살펴라. 지혜 있는 자들처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자를 우리 한글 그대로 옮겨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할 때 시간이란 각과 각 사이를 연결하는 그 duration 기간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몇 시냐 할 때 몇 시간이냐고 우리가 하지 않지요. 한 포인트 점을 찍어서는 몇 시가 되지만은 그 시와 시사를 시간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는 인생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간을 너희 삶 하나님이 주신 삶 그 개개인의 살아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치 시장에 가니까 상인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너희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너희 시간을 파놓고 있어. 가서 너 이름 찾아서 너 삶의 남은 시간 그거 살아. 그게 원래 뜻하는 바입니다. 세월을 아끼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아, 내 삶의 시간 오늘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원어의 표현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것이었어요. 살아.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신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 먼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너희들이 사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립니다. 즉, 그것을 가지고 상인에게 다 주는 겁니다. 내 계획도, 내 지혜도, 내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가족관계도 모시고 다 상인에게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내 삶을 주십시오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을 주기 전에는 내 삶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경 쓰고 있었던 것하고 바꾸기 전에는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꼭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땅의 것에 신경이 가도록 하는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상인에게 주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나의 이 세상에 관계되어서 거기에 신경 썼던 모든 것을 다 주고 샀기 때문에 남은 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땅에 관계된 것으로 초점에 가 있던 것을 다 줘버렸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너 생명까지 바쳐야 될 수가 있어. 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삶을 사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이거 지혜롭게 너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써야 돼. 이게 골로새 교회 3장에 그 교회 주신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날을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남은 너희 삶의 그 시간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 되겠지요. 지혜롭게 쓰자. 땅에 관계된 것을 다 주고 내 삶을 사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다 쓴 것이 지혜롭게 쓴 것이다.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돼. 왜? 날들이 하루하루가 오늘은 그 뜻입니다. 하루하루가 악하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셨을 때가 뭐 AD 한 55년에서 57년 사이일 겁니다. 1500년대 켈빈 선생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1500년대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실 때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천주교라는 종교 속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이분이 말하기를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야말로 천하가 로마 문화에 흥청망청하여 도덕이 타락하였을 때보다 100배 이상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 악화해졌다. 왜? 사탄이 불타는 호수에 자기가 빠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The Chosen One, The Elect, 탁자까지도 같이 꿰어서 유혹에 빠뜨려서 자기와 같이 불탄 호수에 넣으려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도 정확하게 시간을 더욱더 자기가 그 불탄 호수에 들어갈 것을 아는 사탄이니 발악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악한 세대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유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편지를 할 때 그럽니다. 20장 10절 11절하고 14절 15절에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씨를 하지 마라, 닫지 마라. 왜? 때가 다 왔어. 불의를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대로 더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그야말로 어두움과 빛이,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세대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눈을 뜨고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바쳐서 산 선물 받은 삶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희들이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특별히 사탄이 유혹하는 것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것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여서 자기와 함께 불타는 호수에 영원히 멸망하도록 꾀려 하는 것이니 악하다는 표현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런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힘들게 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힘들었던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택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꿰어서 데려가려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걸 저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아,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삶을 살아라고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흥청망청 살았음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끝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억지로 합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기쁨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를 닮아가는 것이었죠. 이것보다도 구체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롭게 거듭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 원동력입니다. 힘을 주시는 게 기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둠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포도주를 취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걱정, 근심을 포도주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바쳐서 너희 인생의 삶을 사가지고 낭비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가져서는 안 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쁜 사람이 콧노래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오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는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돼.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기쁨을 누려야 돼 하니까 개개인이 이 일을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정재단을 만들고 교회가 모여서 19절에 시편들을 하고 찬송들을 하고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말하라. 그러니 가식도 아니고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불평불만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났더니 기쁨의 표현을 시편과 찬송과 노래로 하더라. 시편들이야 당연히 다윗왕이 대표적으로 악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주신 선지자들의 시를 노래하는 것이요. 찬송은 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봉오리가 되어서 입이 열렸을 때 하는 찬송이나 예수님이 처음 어린애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찬송과 같은 예언적인 찬송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노래는 그 외 모든 주제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올려줄 때 하는 찬송.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마음으로서 주님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게 빛을 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요 영적인 유대인이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란 말 자체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안에 가능하다면 찬송으로 올리게 하라. 저 자신도 집을 떠날 때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떠납니다. 들어올 때 찬송이 저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기쁨을 맛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꼭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찬송 시간이 아니라도 마음 속에서 성령에 붙들렸을 때 이러한 시편들과 찬송들과 신령한 노래가 개인의 자리뿐 아니라 이처럼 예배하러 모였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쁨이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서 표현이 된 것이지요.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제 기쁨을 표현하는 두 번째 요소가 찬송뿐 아니라 감사더라. 이 감사에는 기도까지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 대신에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아버지께 다 아뢰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불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더라 하는 로마서 로마 교회 8장 28절에 쓰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때 우리가 걱정 근심도 할 필요 없고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일이 왔으니 저는 마음의 걱정 근심 대신에 감사하고 일단 이 어려운 문제를 찬송으로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기쁨을 표현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으니 교회가, 부부가, 가족이 전체가 사람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왜 어느 그리스도인도 혼자 섬처럼 살 수 없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서로에게 서비스하고 섬기는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에게 복종해라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종해라 말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비이성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란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혼자 못 살게 서로에게 섬기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온 것은 대접받고 섬김을 받을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그리고 내 생명을 섬기는 마지막 값으로 치르고 많은 사람을 건져주려고 온 거야.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정신을 이해를 합니다. 왜?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이 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니까 가장 가까운 이시 연약한 아내요. 가장 가까운 이시 자기 아들, 딸이니 6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들아, 자녀들 화내게 하지 마. 그 대신 훈련과 양육으로 키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아 서로에게 복장을 해서 엄마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른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정신에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때에는 자문의 말씀처럼 어린애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주로 있어서 매가 아니고는 빠져나가지 않으니 쳐라 할 때는 치는 것도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그 자녀의 영혼을 인정해서 치는 것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도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흩어져서도 가정에서도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은 삶을 아버지 앞에 찬송과 감사로 사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사탄에 던져놓은 그 어디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뺏겨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계속하여 넘쳐날 때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남은 삶을 쓰여지게 하소서. 돌아가시는 그 저녁에도 제자들을 이끌며 찬송으로 기도로운 시내를 지내신 예수님의 닮아가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근심과 탄식 대신에 저희를 충만케 하여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